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다양한 제도들과 축제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요한은 안식일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그리고 초막절을 통하여, 수전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소개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왔는데, 이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분수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셔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장소에서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몇 달, 불과 3개월 내지 4개월만 남겨둔 그와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와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몇 달간을 요한복음 11장 말씀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힘든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 저편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피해 계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사랑하는 친구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자매들의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즉시로 나사로를 위하여서 베다니로 가셔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다니로 올라가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시다가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요한이 왜 새로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동안 유대교의 제사의식들, 축제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다가 이 11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와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릴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오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나사로와 예수님이 매우 친밀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이 나사로에 대하여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어떤 행동을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주 친하고 사랑하던 사이였던 나사로를 위하여 즉시 그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 되는 날 베다니로 올라가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병을 지켜보던 그와 같은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당하였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4일이 되어서야 이 그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즉시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마음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질병, 우리의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민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 뭔가 이렇게 몸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나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병이 쉬운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 나사로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쓰라더라도 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자주자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거기서 주무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즉시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하여서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어서 찾아갔을 때에 이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그들이 나흘이나 되는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서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들의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실망감 가운데서 마음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주님이 나흘이나 되어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에 참 우리들도 그 마음 가운데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점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나사로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행하실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그 문제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근심 가운데 두셨지만,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오라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즉시 고쳐주셨다면 그들은 단지 자기 오라비가 병에서 나음받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잠시 동안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낙망하는 자들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위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즉시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울 만큼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낙망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정욕적인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신의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즉시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대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에 지체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그와 같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그와 그의 누이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날 나사로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즐기더니 왜 지금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우정은 헛된 것이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에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즉시로 그들에게 달려가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주위 사람들의 보기에도 이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주님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가시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면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좀 이기적이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불신앙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주님을 고대하기까지 주님은 때때로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하시면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얻게 하시려는 그의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 원하는 것을 그냥 다 주지 않고 어머니는 이 아이의 신체적인 성장과 정서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반듯하고 균형 있고 정말 그런 귀여운 그런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 귀찮다고 아이를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자기 본능을 따라서 때를 쓰고 고함 지르고 어떤 상황과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세심합니다. 그분은 정확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해서 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속히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갈망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종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무지함을 주장하면서 풀려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가 이 감옥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풀려나기를 소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가 만날 날을 지체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야 그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원을 지체시키시고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에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원하던 그날이 더 속히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지체하심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유하는 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베다니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토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로 올라간다고 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그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위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돕기를 원하실 그때에는 어떤 위험도 주님께서는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길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이기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저주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그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지체하심은 결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을 때 그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의 지체하심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시기를 지체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기의 오라버니의 죽음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셔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올라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실 때에 그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올 것이라는 것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요인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주님의 지체하심에 낙담하였습니다.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주님을 만날 때 즉시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녀들의 오라비를 살리셨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가장 열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의 의미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가 우리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동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고 그것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주님의 지체하심을 통하여 그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과 슬픔과 낙심한 마음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그 말씀을 흘려들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성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이 지체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흘이라는 의미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와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되는 날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가사 상태, 기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는, 죽음이 확정적인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 가서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얼굴이 쌓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나온 이 나사로를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주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마음에 항상 의혹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하고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체하심은 비록 그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고통과 슬픔과 낙심을 가져왔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셨고 주님의 더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경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내가 참된 믿음에 이른 자인지 생각하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